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적이고 지구가 도는 것이 기적이고 저 태양에 아무도 가스를 주입하거나 석유를 넣지 않는데도 똑같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있어서 매일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별로 기적이 아닌가 보죠? 짐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매일 내 능력 안에 갇혀서 짜증이고 불평이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였는데 무너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로 그 당대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은 우리 IQ 100, 200에 갇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자 천사가 성령께서 잉태케 하는 거라고 말하였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소개하며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은 그냥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행하셨다라는 기적을 넘어 그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 다 낳았다 말씀하시자 즉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가나에서 32km나 떨어진 가브나움에 죽어가는 그 아들이 낳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기적을 일으켜셨던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장소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은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인데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꼼짝도 못하는 만성질환자가 일어나라 말씀하자 치유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네 번째 기적 표적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사건 즉 자원결핍을 가능하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죠.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게 그 후에는 원어에는 이것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의 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한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유대 땅 갈릴리 전체에 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서부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동부로 옮기십니다. 그곳에 가서 좀 쉬시려고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하는데 그 남자 장정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이 족히 몰려온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약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몰려왔다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에 사람 반 이상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5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었어요. 왜 하필 빌립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은 그 겟세마네 동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들이 몰려온 그 곳의 사람입니다.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순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 말하지요.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7개월치 노동자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지금 계산을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이 한 달에 300만 원, 7달이니까 2,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자기의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곁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돈이 부족합니다, 빵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언제나 그의 생애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항상 소망을 품고 산다 말하였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렇게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시는 바로 그가 들판으로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피해 이 동굴 저 동굴 도망 다닐 때, 그가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추운 밤 기운에 영양실조와 함께 몸이 몸살로 덜덜덜덜 떨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액션,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라고 말할 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비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성이 앞섭니다. 늘 계산이 앞섭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것이죠. 그에겐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에 갇혀 사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키가 바로 말과 같은 것이지요. 말이 비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인생을 삽니다. 말이 소망적인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초라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라는 이 한계에 갇혀 아무것도 모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큰 모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초라한 인생을 마치고 마는 아주 위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한계에 갇혀 있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이성 안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무한한 세계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 말은 버리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믿음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훈련을 하면 리더십 제일 꼭대기가 뭔 줄 아세요? 리더십의 제일 꼭대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것을 예수님 손에 드려야 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으면서 안드레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드레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빌립은 계산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드레는 물고기 그 오병이어를 들고 와서 예수님 이거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안드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물고기를 가져와서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 안 했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말을 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드레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름이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보잘것없는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위해 한 끼를 먹을 수도 없는 지금 그런 들판에서 겨우 자기 도시락 하나 들고 있는 이 아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도시락을 광범하게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은 드림입니다. 드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드림을 사용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드림을 사용하여 큰 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본문의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이 도시락은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그분께 내어놓을 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나약함을 뛰어넘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만약 제자들처럼 부족한 돈만 바라보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더라면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떡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처럼 나에겐 돈이 없습니다.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치인이나 해야지요. 그건 대기업의 사장님들이나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베푸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섬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소년은 이름도 없이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명을 먹였다는 기록을 보고 사람은 누구든지 5천명을 먹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5천명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는 20년 먹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20년 먹을 수 있는 재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지 못해도 한 달란트는 다 받은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 아니요, 베풀지 않아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군사님은 불신자인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에게 돌산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고 돈 몇천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졸라 됐습니다. 이 군사님은 그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는 군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려진 산입니다. 군사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그 산을 사주었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군사님이 은퇴할 즈음에 그 산으로 도로가 나서 몇십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에게는 그런 돌산 주는 사람 없냐? 또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 베푸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군요. 다시 해볼까요? 평소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베푸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 그 베푸는 씨앗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수확으로 부어지게 하십니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잠언 11장 24절 쉬운 성경. 잠언 11장 26절 쉬운 성경.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평소에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베풀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베푸십시오. 매일 섬기십시오. 매일 미소를 지으십시오. 미소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매일 격려하십시오. 그리하여 매일 기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아무 돌아오는 게 없습니까?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다 접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그 성경학교 하는 데 가서 고생하며 휴가를 반납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아우리치에 가서 내 휴가를 반납하고 내 돈을 들여서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 시간, 내 재물 투자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피곤한데 식당에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섬기는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다라는 것 너무 잘 아시죠? 이런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능력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하며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푸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드리는 자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최고의 증인은 제가 본 최고의 증인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집 와서 예수를 믿고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다섯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을 가진 그날로부터 십일조를 시작하였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섬기시고 교회 부엌일 30년 주방장을 하셨고 교회의 드림에 늘 앞장서는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5형제 중 네 형제가 대학원을 나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손 안에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지만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는 원하십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심을 것을 심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지만 주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럽에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는 다 이 음악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한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갔는데 자기는 주로 하는 일이 김치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학생들의 그 이 외국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그들에게 특별히 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김치 귀한 걸 모르는 분들은 한국에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 가면 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근데 이 일을 이분이 다 그저 월급만 타면 많은 김치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다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다 공급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간증하기를 자기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어렵다는데 자기가 하는 이 아이템이 그냥 거의 대박 수준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곡이죠. 거기 이태리 음악 전공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당신의 그 숨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요 다 여기 이태리 그 음악만 하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했는데 박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만약에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빌립일까요? 아, 여기까지 끝까지 뭐 하겠습니까 했던 안드레일까요? 이 기적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드림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적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한 인생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심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 엄청난 재정을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라. 그는 평생 3만 파운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의 한화로 치면 약 180억이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럼 주님께 드린 돈이 180억이라니까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움켜쥐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빵 하나 없어도 사람들을 다 앉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어놓고 축사하였습니다. 여기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히면 가져가고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건 그냥 이 해변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가부나 고아들이 와서 그 해변에 버려진 물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저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 피레미 같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물고기를 잡다가 피레미가 잡히면 다 던져버리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피레미 같은 물고기를 보고 축사 기도하였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까지 끝까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기적을 놓고 미리 감사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를 때까지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이후에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주시고 풍족히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자원 고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풍요함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적으로 가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 언젠가 시중에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온 서점가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감사하면 시크릿, 비밀이 열린다라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감사하면 우주에 어떤 힘이 와서 그 비밀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약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고는 회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창고는 내 사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창고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할 때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자원을 끌어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원이 고갈되었습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이까지 그 가지고 뭐 하겠느냐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 있습니까? 회사 출근하자마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는 자는 치유가 급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자원이 고갈됐습니까? 돈이 말랐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까?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불가능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창고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내 계산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풍성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언젠가 세를 구성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셀 네 커플이 다 아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1년 결혼한 지 1년, 3년, 5년, 7년 그 셀장이 우리 최민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1년 동안 우리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12월까지 세 커플이 다 임신을 해버렸어요. 기적입니다. 근데 한 커플만 임신이 안 됐어요. 그 셀장이에요. 세일장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크겠어요. 아, 내가 믿음이 제일 없나 보다. 근데 12월에 그 최집사님이 아기가 임신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는 12월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응답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응답 없어도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폐경이 된 90세 할머니 살아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불임 가정이라도 다 아기 가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그 절망의 벽을 기적의 망치로 부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이 고갈되었습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IQ 100, 200의 이성을 넘어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빌리처럼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다 말을 하시고 염려를 버리고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적은 드릴 때 일어납니다. 마치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부어야 땅에 있는 그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듯이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손에 드리면 하늘에 무한한 자원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도무지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해도 회복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까요?